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로 모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참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14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의 주관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관,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주관들이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1절과 2절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제 그 시대의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고기 먹는 것이 사실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그 섬겨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사실 죄악된 것은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죄악된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할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런 극단적인 그런 경우는 이제 없지 않은가요? 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들이 약화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매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들은 그들이 당신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매기 목사님도 바로 잡을 것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들이 당신의 선생은 아니지 않느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좋다.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믿는다면 바울은 여기서도 고기를 하나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원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면 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의 하인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당신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애매한 문제에 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바울은 그런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그 집 하인이 예를 들어서 차가운 어떤 음료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인에게 아니 나에게 이처럼 차가운 음료를 갖다 주는 이유가 뭐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를 저기에게 뭐 이러니저러니 말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요렇게 저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나눌 수는 있겠지만 야단치고 업신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장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 아주 그 위대한 원리라고 그럴까요? 진리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5절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확정한다는 말은 각자의 마음속에 확신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제 바울은 먹는 문제에서 날의 문제로 화제를 바꾸고 있죠. 일부 사람들은 주의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을 지킵니다. 다른 것은 날이 아니라 신자인 것이죠.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날을 지킨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와 같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엄격한 안식일주의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제 토요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그 강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뭐 여행도 안 하고 뭐 다 그런다고요. 뭐 걸어가고 음식도 안 하고 뭐 사 먹는 건 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고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혀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마음과 뜻 곧 전폭적인 인격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 될 터인데 신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나가는 그 방식이 뭐 이러니저러니 말을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일날 운동 경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상당한 그 논란이 있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개인적으로 주일날 무슨 운동 경기, 축구 경기라든가 무슨 야구라든가 뭐 럭비 이런 걸 보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뭐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뭐 골프를 치러 갈 때 열심히 그리고 활기 있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을 방식으로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흡연하면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날마다 음주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정확한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하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란다면 우리 이런 부분 속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줄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할게요.
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체포되실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 사실들,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밤 대제사장의 재판실로 이렇게 들어갔던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많이 가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서 어느 날 아침 그 기드론 골짜기 쪽을 이렇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자 온 도시가 기드론 골짜기 그 건너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그 여명이 말이죠. 이 붉게 이렇게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구는 교회라 불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그 대제사장의 재판정이 있었던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가야바의 집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장소입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가 그날 밤 그곳에 가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예루살렘에 집이 있던 요한은 대제사장이 있는 장소를 알고 그곳에 갔지만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요. 요한은 그곳에 가도 괜찮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곳에 간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연약한 형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성별된 형제는 연약한 형제인 거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행하라 또는 행하지 말라는 그러한 법칙을 세운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한 형제입니다. 약한 사람을 말이죠. 예,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 토요일 밤에 뭐 이런 장난도 치고 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좀 물싸움도 하곤 했는데, 학생들 가운데 하나가 뭐랄까요, 뭐 좀 이상한 쪽의 행동을 좀 했지요. 아니,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할 수가 있냐, 한 친구는 아니 우리가 신학생인데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 안 하겠느냐, 다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봐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운동할 수 있겠어요?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때는 그런 주제가 많았거든요. 주일날 공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 절대 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 당시는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주일날 공부를 안 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텔레비전 보고 말이죠. 뭐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먹어서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먹지 않고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뭐 특별히 그 채식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채식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아니, 있겠죠, 있겠죠. 아니, 먹는 거 안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구절로서 자주 인용이 되는 그런 구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그러한 사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식탁 위에 차려지는 음식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생활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사실 아니겠어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고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넋을 따라 받으려 몫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의 식탁에 고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식탁에 앉을 때 주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느냐.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또는 먹지 않아도 이 불경건할 수가 있고 또 경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10절로 12절을 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러분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한 사람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직고해야만 된다고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남을 돌로 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뭐 저도 자신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좀 더 걱정하고 자신들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자. 그렇죠?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행동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할 건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만일 주일날 여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는 형제들과 같은 차에 타고 있다면 그 형제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형제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더 연약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 보겠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형제의 신앙생활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게 다 당연히 삼가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신자는 그 자유를 사용하되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마도 이것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마 유일한 언급일걸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유사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이 땅 위에 세워질 천년 왕국과 메시아 왕국에서 그 최종적인 열매를 받는 것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넓고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랑게는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그 설명이 좋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생활의 천상적인 영역,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역,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그 기관은 교회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용어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천상의 영역이라고요. 스티플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통치하시지만 영적인 능력과 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자들의 생활 영역을 말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나라는 먹고 마시고 금식하거나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거나 돼지고기를 금하거나 채식주의가 되는 것과는 죄송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1장과 3장에 나오는 의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다시 표현해보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올려질 때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병행할 때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날 때 그 열매로서 실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